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주님의 말씀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때가 왔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그 헬라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고 사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려면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받으셔야 됐었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었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이 되셔야 됐고 그거를 위해서는 휘장이 찢어져야 됐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벽 같은 그 휘장이 찢어져야 됐었는데 십자가에 주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그게 찢어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왜 오셨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셔야 되는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편한 사역이 아니었고 그냥 아주 큰 기쁨으로 이렇게 그냥 해내어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어려운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라 이런 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말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까지 순종을 하시면서 이루셨는지를 조금 설명하는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먼저 순종을 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나서 이렇게 순종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이셨고 사실 성육신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육신하시는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것부터 원래 그런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에 대한 그런 제한을 전혀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계실 수 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성육신하시는 것부터 순종을 하셨고 근데 그렇게 성육신을 하고 인간의 몸에 제한을 받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런 이렇게 관계를 항상 누렸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그냥 이 세상의 말인지를 알고는 계셨지만 우리를 살리러 왔는데 자기의 백성을 살리러 오셨는데 그렇다고 인정을 받거나 높임을 받거나 정말 그 순종에 마땅한 그런 어떤 대가 그런 거를 받으신 게 아니고 오히려 빛으로 오셨고 빛을 바라러 오셨는데 어두움으로 보답되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속 주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을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의미를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못할 때도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히 순종을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어떤 유혹 없이 어떤 그런 어려움 없이 순종을 한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잠시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면 괴로우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 신성의 성격으로만 이 사역을 이렇게 순종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계셨지만 이거를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선택이었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롭기도 하지만 그런 육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괴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단절되고 아버지의 진노를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모든 죄의 어떤 죄를 짊어지시는 그런 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어떤 목표가 되시고 또 완전히 그 어떤 존재보다 그런 하나님과의 떠남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거를 맞이해야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이후에 올 그 결과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했던 것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실 그 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참으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내려오시죠. 그리스도라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단절될 때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몸이 찢어지시고 모든 피를 흘리실 때에 숨도 못 쉬어가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하셨고, 정말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버리시고 끝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해야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정말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데 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또 왜 아버지께서는 대답을 하시면서 이미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거를 잠시 이렇게 조금 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약속되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미쁘시게 계속 그 약속을 주셨는데 드디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이 이렇게 증명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하나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행동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십자가 지는 그 날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에 보면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렇게 높여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렇게 순종을 하고 나서, 그러한 많은 순종 끝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도 너무 귀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그 모든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냥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렇게 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순종이었고, 그리스도의 사역도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의 성취이자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순종이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끝날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그 모든 순종이 그 모든 사역이 완벽했다는 그 증거로 다시 이렇게 그 부활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특히 보면 모든 이름이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뭔가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아, 그 사람은 뭔가가 다르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답하기를 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일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가장 먼저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정체성을 보이셨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할 때 정말 전적인 그런 순종으로 표현을 하셨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다고 이렇게 전 구절들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읽은 그런 본문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실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런 벌을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시고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그랬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한편으로는 죄 없는 그분이 죄를 모르는 그분이 죄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정말로 그거를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이 과연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정말로 그분이 주이시다. 어느 정도 나면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중남미에는 적어도 이렇게 제가 만나봤던 그 몇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노아의 시대 때 불순종한 그런 모든 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했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거는 무엇일까? 그냥 예수님을 그때는 안 믿었지만 메시아를 그때는 안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모든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께서 이 많은 과정 끝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끝까지 이렇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벽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신실했다라는 그 주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들에게 알리는 정말로 이분은 그리스도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심지어 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게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 그거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지금 모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셔서 복종을 하셨으므로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구원이 이렇게 귀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쉽게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고요. 물론 우리에게는 믿는 은혜를 주셨지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는 밀 하나리 이렇게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그 전제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 끝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과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정말로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빛 되신 그분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빛을 숨기는 자가 없고 오히려 빛이 있는 자가 있으면 그 빛을 모두에게 비추고 그 빛을 바라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그 빛을 바라게 될 때 다른 말로 하자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 그분 자체를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에 표현하기를 좋은 행실을 보고 사실 그냥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통해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빛은 사실 우리에게로부터 나온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빛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믿었다고 조금 더 잘 믿었다고 우리에게 빛이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고 복종을 하셨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통스러운 정말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땀이 피가 같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그 복종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본인을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권능, 이 세상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구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했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고 전도의 미련으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복음을 믿는 그 미련으로 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패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비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교회의 모습이 성경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자 하지도 않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때 정말로 예수님을 얘기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미련과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의 지혜가 온다고 하고 이 세상의 권능과 이 세상의 부가 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예수님 자체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미련함은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미련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그런 지식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 그분 자체 말고 예수님을 통한 뭔가를 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분의 순종 끝에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그분이 순종하시고 그렇게 높임을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 그 그리스도의 일을 기뻐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투자는 사실 어떤 우리의 많은 힘을 갖춰서 많은 어떤 조건을 갖춰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멋있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림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순종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었는데 일단 이거는 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입장, 예수님의 순종의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분명히 큰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설명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부터 25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림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죽지 아니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을 25절에 보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많은 축복도 한 손에 쥐고 또 나의 인생, 나의 관심사, 내가 원하는 이런 삶을 또 한 손에 쥐면서 둘 다 쥐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오랫동안 꿈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알고 성경을 보면 계속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원하지 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하는 쪽을 많이 밀어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고 정말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거를 보고 우리도 그런 순종을 하시기를 원하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는 그 모습이 그런 순종이 사실 어디에서 오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뭔가 억지로 순종을 한다고 뭔가 많이 배워서 많은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기준대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한다고 순종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도 너무나 높은 기준의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정말로 누군가를 봤을 때 그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보는 그런 상황에는 그 여자를 그렇게 원한다거나 그렇게 한 그 자체가 죄라고 표현을 하셨고 사실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이기지 못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올바르게 순종을 하고 올바르게 우리를 부인하고 정말로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먼저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먼저 정말로 완벽한 순종의 본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 알아갈 때에 그분이 너무나 커서 다른 것들이 안 보일 정도로 그분을 정말로 믿을 때에 그때서야 완벽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삶을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말의 지혜로나 어떤 행위로나 아니면 정말로 내가 외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체보다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갔을 때 아주 약한 모습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지셨다는 그 외에 알고 싶은 게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을 때 그 한 알의 밀이 정말로 이렇게 죽고 열매를 맺는 길은 사실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오직 먼저 순종을 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이 너무 커 보여서 그분께서 하신 일이 너무 커 보여서 다른 것이 중요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만 알기를 원하고 오직 그분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이 인정이 되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인정이 될 때 그때 정말로 올바른 순종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고, 사실 여기에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비슷하게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결국에는 그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부분도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정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삶에 나와져야 되는 그런 열매나 여러 가지 증거, 그리고 삶의 모습, 원하는 그런 축복, 여러 가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섬기기를 원하면 나를 따르라. 정말로 섬기기를 원하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정말로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그 현장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많지가 않지만, 그런 의미로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 그분과 함께 해야 올바르게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올바르게 우리가 죽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밀 한 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죽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냐? 정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 그게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5절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5절을 보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그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정말 아주 불공평하게 차별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느낌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옳은 일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난을 당하고 그거를 참고 그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올바른 것만 바라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장 이것을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참으시고 정말로 부인하는 우리도 참아주시고 우리의 때를 기다려주시고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 완벽하게 순종을 하시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그런 순종의 본이 되셨다. 근데 그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고 이전에는 각기 길을 따르는 그런 양과 같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1차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항상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괴로울 때가 많았고 오히려 정말로 이렇게까지 어렵게 오셨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았을 것 같고 그 십자가의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항상 기쁨으로 어떤 외적인 기쁨으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앞에 있을 그 너무나 큰 기쁨 때문에 그거를 다 순종하시고 다 참으시고 의도적으로 순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사역을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과연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하나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면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따라갈 때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사역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실이 되고 그게 커 보일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게 우러나오기를 기다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감정적인 상태가 나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순종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의 기쁨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는 것이 거짓 순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순종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을 볼 때에 외적인 그런 기쁨은 항상 있지 아니했지만 결국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과 정말로 그 십자가 다음에 그 부활 다음에 올 그 너무나 큰 행복 때문에 그거를 따르셨던 것 같습니다. 외적인 기쁨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러나오는 그런 게 없다고 하실지라도 정말로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순종은 짜내는 그런 순종은 아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너무 커 보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리스도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이 세상에 우리 이 세상 위에 있는 그런 인생을 미워하면서까지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안에 오늘 묵상이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본문 안에 정말로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주님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밀 한 알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냥 혼자 남아있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혼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죽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가 복종 해온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 완벽하게 그 복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최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날 때 완벽한 복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주님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이시고 능력이라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보고 또 우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날에 이러한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 복종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주님의 은혜로 그게 보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